로마서 54번 메시지 부활에 의해 인정됨. 우리는 1장 1절에서 바울이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분별되었다고 말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복음이 아들의 명분의 복음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복음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 죄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부활의 과정. 우리가 이 아들의 명분의 문제를 고찰할 때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은 우리의 주의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 안에는 몇 가지 단계들이 포함됩니다. 이 단계들은 성화, 변화, 본받음, 영화롭게 됨을 포함합니다. 이 영화롭게 됨은 또한 나타남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그날에는 아무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인지 아닌지를 물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나타남이 부활에 의한 인정됨의 과정의 완성이 될 것입니다. 성화, 변화, 본받음, 영화롭게 됨은 전적으로 분리된 네 단계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성화가 진행됨에 따라 변화되어 갑니다. 더욱이 우리가 변화되어 감에 따라 본받음의 과정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이런 과정들의 자연스러운 연속과 완성으로서 우리는 영화롭게 됨 혹은 나타남의 단계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성화와 변화와 본받음이 최정점에 이를 때 그것은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때입니다. 이 영화롭게 됨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나타남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부활에 의한 인정됨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그 과정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나타남의 지점에까지 이끌 것입니다. 이 과정의 열쇠는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에 의한 인정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체험.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부활의 문제를 조금 상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교리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체험의 관점에서 주관적으로 볼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은 부활의 체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본받음에 참여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성경 연구가들은 여기에 언급된 부활을 계시록 20장 4, 5절에서 말한 첫 번째 부활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여기에서의 부활에 대한 바울의 이해라고 믿지 않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 반드시 천년 왕국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6장 5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그분의 죽음을 본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성장했고 또한 그분의 부활을 본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장래의 객관적인 부활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대한 우리의 현재 체험을 언급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1장에서의 마르다처럼 부활을 단지 장래의 사건으로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주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우리가 그분을 부활로 갖기 위해서 장래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음을 가리킵니다. 부활은 시공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그리스도에 속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그분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분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지금도 장래에도 부활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있는 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에 관한 교리적인 가르침과 부활이신 그리스도의 주관적인 계시 사이에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활에 관한 객관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부활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주관적이고 살아있는 오늘의 체험입니다. 생명의 능력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부활이시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생명의 능력임을 의미합니다. 부활은 생명 능력입니다. 생명에는 생명 본질, 생명 모양, 생명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생명 본질을 갖고 그 다음에 생명 능력을 갖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생명 모양, 생명 형태를 갖습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 능력이 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문제입니다. 1936년에 나는 중국의 주요 대학들 중 한 곳을 방문했습니다. 학생들 중 한 명이 부활을 믿기가 어렵다고 내게 말했습니다. 그는 현대의 과학적 지식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내게 말했습니다. 그에게는 부활이 과학적 진리를 거스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모인 방 밖에는 밀밭이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을 밭에서 자라고 있는 밀들에게로 돌리게 하면서 나는 흙 속에 묻힌 약간의 곡식 씨앗들에 의해서 그 밀들이 산출된다는 것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어떤 의미에서 그 씨들은 죽었지만 지금은 부활 안에서 밀로 솟아나오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죽음과 부활의 그 예를 통해서 그 젊은이는 구원받았습니다. 지금 그는 대북에서 인도하는 동역자들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예는 부활이 생명 능력임을 보여줍니다. 부활의 기능들. 1. 소극적인 것들을 정복함. 이 생명 능력은 몇 가지 기능들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능은 정복하는 기능입니다. 부활은 능히 사망을 포함한 소극적인 모든 것들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우주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것은 사망입니다. 사망이 어떤 사람을 방문할 때마다 그 사람은 그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반드시 그 능력에 굴복해야 합니다. 사망이 그렇게 강력하지만 부활은 훨씬 더 강력합니다. 사망은 부활을 억제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부활은 사망을 정복하고 이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서 바울은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 말합니다. 그런 강한 대적은 오직 부활에 의해서만 패배당합니다. 그러므로 부활, 곧 생명 능력의 첫 번째 기능은 소극적인 것들, 특히 사망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사망의 상황 안에 두어지면 두어질수록 더욱더 사망을 정복하기 위해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2. 사망을 삼켜버림. 생명 능력의 두 번째 기능은 사망을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부활은 사망을 정복하고 이길 뿐만 아니라 먹어치웁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서 갈렙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대적들이 그들의 밥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최후의, 가장 큰 원수인 사망은 부활을 위한 밥입니다. 때로는 대적이 정복되지만 또 여전히 현존합니다. 생명의 능력의 기능을 통해 사망은 정복될 뿐만 아니라 사라지는 지점에 이르기까지 삼켜져 버립니다. 생명 능력이 사망을 삼킬 때 사망은 사라집니다. 3. 성장과 변화를 산출하고 형태를 이룸. 정복하고 삼키는 기능들은 소극적인 기능들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적극적인 많은 기능들 또한 갖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성장과 변화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자라면 자랄수록 그것은 더욱더 바뀌고 변화됩니다. 카네이션 꽃의 성장은 또다시 이것을 설명합니다. 카네이션은 조그만 씨 하나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씨가 흙 속에 심겨진 뒤에는 자라기 시작하여 처음에는 부드러운 싹이 되고 결국에는 완전히 자라서 카네이션 꽃이 핍니다. 카네이션이 아직 싹일 때에는 그것을 다른 종류의 식물과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라면 자랄수록 더욱더 바뀌어지고 변화됩니다. 그것은 성장에 의해 변화됩니다. 원칙적으로 같은 류의 변화가 어린아이들에게도 발생합니다. 어린아이가 자람에 따라 그 아이의 몸은 어떤 형태를 취합니다. 생명 능력이 변화시킴에 따라서 또한 형태를 이룹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성장과 변화의 형태를 이룸의 원인이 됩니다. 4. 적극적인 것들을 해방함. 또한 부활은 적극적인 것들을 해방시킵니다. 열매 맺는 것은 부활의 기능이 가져오는 해방의 한 종류입니다. 열매 맺음 안에는 나무 속으로부터의 생명 본질의 해방이 있습니다. 이것은 열매 맺음을 통해서 그 나무 속에 있는 생명의 풍성이 해방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생명 능력에 해방시키는 기능을 통해서 씨 속의 모든 것들이 해방됩니다. 씨가 부활될 때 그 안에 있는 적극적인 모든 것들이 해방됩니다. 우리는 자주 그리스도의 풍성에 관해 말합니다. 모든 풍성을 가진 그리스도는 하나의 씨로 우리 속으로 심겨졌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유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을 생명의 씨로 우리 속에 심으셨습니다. 이 씨는 모든 종류의 적극적인 것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씨 안에는 신성한 속성들과 사람의 미덕들이 다 있습니다. 필요한 단 한 가지는 해방입니다. 부활은 그 씨 속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의 본질을 해방시킵니다. 5. 일어서는 능력. 또한 부활에는 일어서는 능력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에서 관유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창포처럼 부활은 진흙탕 같은 상황 위로 일어섭니다. 이 창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일어서는 능력의 그림입니다. 우리의 부활 체험, 믿느리들인 우리는 속에 부활이신 그리스도를 갖고 있는데 이 부활은 우리의 생명 능력입니다. 날마다 이 생명은 사망을 정복하기 위해 기능을 발휘합니다. 사망은 많은 측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투덜대거나 작은 한담에 끼어들기만 해도 사망을 접촉할 것입니다. 소극적인 모든 것들이 사망의 내용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 속의 부활은 모든 형태의 사망을 정복하고 삼켜버립니다. 그것은 우리의 교만, 비난, 거짓된 겸손 등을 삼켜버립니다. 더 나아가 이 생명 능력은 성장, 변화, 형태 갖춤을 생기게 합니다. 또한 그것은 적극적인 것들을 해방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진흙탕 같은 상황 위로 일어서게 합니다. 비록 우리는 이 생명 능력이 우리 속에 있다는 인식을 갖지 못하더라도 이 능력의 실제는 같습니다. 만일 우리가 지난 수년 동안의 주님과의 체험을 회상해 본다면 우리 속에 있는 부활이 사망을 정복해왔고 소극적인 것들을 삼켜왔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체험은 또한 이 생명 능력이 우리로 자라게 하고 변화받게 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약간 형태를 갖추게 했음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체험은 그 생명 능력이 수많은 적극적인 것들을 우리 속으로부터 해방시켰음을 밝혀줍니다. 부활이 해방함에 따라 또한 그것은 우리 속에서 일어섭니다. 사탄은 늘 우리를 억누르려고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억압하고 눌러버리고 압박을 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일어서는 창포를 인해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은 때때로 대적이 우리를 진흙탕 같은 상황 속으로 내던지는 것을 허락하시는데 이는 바로 부활로 하여금 우리를 그 상황보다 훨씬 위로 일으켜 세움으로써 기능을 발휘할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주관적인 부활이 로마서에서 말한 부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인성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것은 바로 이 부활 안에서입니다. 그러한 부활을 수단으로 하여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과정 안에 있습니다. 부활의 실제인 그 영. 로마서 8장 11절은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주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주하시는 그분의 영을 통하여 너희의 죽을 몸에도 생명을 주시리라 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는 부활이 그 영에 연결됩니다. 그 영은 부활의 실제이십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부활의 실제로서 우리 안에 거주하십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성령을 갖지 않았다면 그는 부활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체험하는 부활은 사실상 성령 자신입니다. 만일 우리가 로마서 8장 없이 6장만 갖고 있다면 우리는 실제적인 방법으로 부활이신 그리스도에 참여하지 못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우리는 부활의 실제를 갖습니다. 즉 우리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갖습니다. 우리는 결코 부활을 그 영으로부터 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정됨의 과정. 우리는 부활에 의해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매일 우리는 인정됨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이 인정은 부활에 의해서 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이 오늘날 우리 속에서 행하고 계시는 것이 인정의 문제라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카네이션 씨의 예화를 계속하고 싶습니다. 카네이션 씨는 표를 붙임으로써가 아니라 땅 속에 심겨지고 또 점차 성숙하여 꽃피는 카네이션으로 성장함으로써 인정됩니다. 그 씨는 자람에 따라 인정됩니다. 그것이 자라면 자랄수록 더욱더 인정됩니다. 그 씨가 만개에 이를 때에 완전하게 인정될 것입니다. 이것은 카네이션 꽃이 활짝 피는 것이 그것의 완전한 인정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장하여 변화되면 될수록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정됩니다. 영에 따라 육신대로는 우리 모두가 교회에게나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문제거리입니다. 남편들은 아내들을 괴롭히고 아내들은 남편들을 괴롭힙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대로 우리의 존재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영을 따라 존재할 선택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들이 그 영에 따라 그들의 존재를 가질 때 그들은 놀랍고 영광스럽습니다. 당신의 존재를 육신대로 가질 것인가 아니면 그 영을 따라 가질 것인가는 당신의 선택에 의존됩니다. 당신은 당신 스스로의 의지로 당신의 존재를 육신을 따라 가질 것인가 혹은 그 영을 따라서 가질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어 우리가 그 영을 따라 살기를 택하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길을 배우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육신을 따라 행한다면 교회 생활은 가장 불유쾌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 영을 따라 행한다면 교회 생활은 하늘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아들의 명분은 부활에 의해 그 영 안에서 실제화됩니다.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그 영은 일어서는 영이요 인정하는 영입니다. 날마다 이 영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정하고 계십니다. 만일 우리가 바울처럼 그분의 아들에 관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다면 반드시 아들의 명분이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이 서신을 로마인들에게 썼다는 것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립시다. 이 책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구원받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로 아들의 명분을 체험할 수 있게 도와야 함을 계시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들을 도와 성화, 변화, 본받음, 영원롭게 됨을 포함하여 부활에 의한 인정됨의 문제를 보게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 우주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 나타남은 갑자기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인정됨의 과정의 완성으로 올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카네이션 꽃이 성장과 변화의 긴 과정의 완성으로 꽃피는 것과 흡사합니다. 우리는 자라면 자랄수록 더욱더 부활에 의해 인정됩니다. 어느 날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때에 우리는 완전히 꽃필 것이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안에 있는 이른바 시대들에 관한 객관적인 가르침에 온 주의를 쏟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분배라는 단어는 시대를 나타내지 않고 분배하는 행위를 나타냅니다. 신약의 계시는 우리에게 매우 주관적이어야 합니다. 나는 주님의 임재 밖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림받게 되리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주님의 임재 안으로 이끌려지는 것은 성화, 변화, 본받음, 영화롭게 됨의 과정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주관적인 성화. 그리스도 안에 어떤 믿는 이도 결국 갑자기 성화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구원받았을 때 성화되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본질적으로 성화되기 위해서 성화의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성화, 거룩한, 거룩함이란 단어들은 분별을 언급합니다. 그러므로 성화되는 것은 분별되는 것, 즉 통속적인 것과는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카네이션이 연한 싹일 때는 다른 식물의 싹과 크게 다르게 보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카네이션이 성장하면 할수록 그것은 더욱더 다른 식물들과 분별되고 다르게 됩니다. 그것이 꽃필 때는 다른 모든 꽃들과 온전히 분별되며 절대적으로 다르게 됩니다. 이것은 주관적인 성화, 본질적인 성화에 대한 예입니다. 변화의 완성. 로마서에서의 성화는 단지 위치의 바뀜이 아닌 본질의 바뀜을 언급합니다. 그것은 생명 안에서의 내적 바뀜의 결과인 형태의 바뀜을 내포합니다. 이것은 형태의 바뀜인 본받음이 성장과 변화에 관련되고 있음을 가리킵니다. 카네이션이 또한 이것을 예증합니다. 카네이션은 자라고 변화됨에 따라 어떤 특정한 모양으로 형태를 이룹니다. 성장에 의해서 그것은 한 모양에서 다른 모양으로 바뀝니다. 이 바뀜은 그 식물이 꽃필 때까지 계속됩니다. 꽃핌은 변화의 완성입니다. 생명 형태로 형성됨. 변화된다는 것은 생명 본질을 가진 생명 능력에 의해서 생명 형태로 형성되는 것입니다. 가령 당신의 정원에 두 종류의 식물이 자라고 있다 합시다. 이 꽃들이 성장함에 따라 카네이션은 한 모양을 취할 것이고 백합은 다른 모양을 취할 것입니다. 각기 그 속에 생명 본질을 가진 생명 능력에 의해서 형태를 이룹니다. 각 생명마다 각자의 모양을 가졌습니다. 예를 들어, 개는 한 모양을 가지고 있고, 닭은 또 다른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생명의 성숙은 그 생명의 완전한 모양을 가져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지만 아직 하나님의 아들들의 완전한 모양, 완전한 형태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장과 변화에 의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되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완전히 본받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명 본질을 가진 생명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완전한 생명 형태를 소유할 것입니다. 카네이션, 닭, 개 등은 모두 그들의 생명 본질에 따른 상이한 생명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카네이션은 카네이션의 생명 본질을 가졌기 때문에 카네이션의 모양을 갖습니다. 카네이션 본질은 카네이션 속에 있는 생명 능력을 수단으로 카네이션 모양으로 발전됩니다. 우리 속에 생명 본질과 생명 능력이 있음을 인해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 생명 능력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형성시킵니다. 생명 능력의 이 형성 기능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전히 본받게 될 것입니다. 인정하는 영을 누림.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는 단지 객관적인 가르침들 대신 속에 인정하는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이신 인정하는 그리스도를 속에 갖고 있습니다. 당신 자신을 개선하려 하거나 자신을 죄 없는 온전한 자로 만들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보다는 인정하는 영을 누리고 체험합시다. 만일 우리가 그 영에 의해 몸의 행실들을 죽게 한다면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을 따라 행하고 우리 생각을 영에 두고 그로써 몸의 행실들을 죽여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그 영을 따라 행한다면 부활에 의한 인정됨의 과정 안에 완전히 있게 될 것입니다. 부활 능력에 의해 우리는 변화되고 본받게 되고 결국에는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주님을 접촉하면 할수록 더욱더 우리는 그분의 인재를 감지하게 되고 더욱더 우리는 속에서 그분의 기름 부음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우리는 적셔지게 되고 신선하게 되며 성화되며 만족해 되며 강건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분의 오심을 준비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종류의 가르침들은 예언이나 시대들에 관한 객관적인 가르침들이 아니요. 생명 능력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체험함으로써 우리가 인정되는 길에 관한 것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류의 가르침을 가졌다면 우리는 자신들 안에서는 소망이 없고 어찌해 볼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며 더 이상 우리 자신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보다는 주님을 접촉하기 위해 우리의 영을 사용함으로 그분의 기름 부음을 누리고 부활에 의한 인정됨의 과정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